5월은 참 좋은 계절인데, 올해는 뭐 좋아도 좋단 말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웬 사고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생기는 원인을 또 여러 사람이 여러 군데에서 아마 언급을 하고 찾아내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전불감증이다. 무책임하다. 안전의식 부재다, 불성실하다, 뭐 이러죠. 이런 원인 분석 밑에 아마 가장 큰 원인은 돈 욕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된다면, 어떤 부성이라도 다 저질러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내겠지만, 그 원인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돈 욕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요, 이렇게 돈만 쫓아다니는 사회가 되었는지 참알수 없는 노릇입니다. 돈만 더 준다면 인정사정 없이 회사고 뭐 어디 갈것 없이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프로가 그런 거라네요. 옛날에 학원에서 강사하셨던 분이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학원을 옮겨야 된대요. 그래야 몸값이 올라간답니다. 프로가 그런 거래요. 한 자리에 그냥 말뚝박은 사람처럼 오랫도록 앉아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 바보래요. 여러분, 아무리 프로 선수라도 의리나 신의를 지키면 좀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돈을 좀 적게 준다 해도 다른 데 가면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발탁해서 지금까지 키워준 그런 구단이나 그런 직장에 좀더 오래 정을 쏟으면 그러면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현실은요, 죽을 만큼 때려놓고도 돈으로 때우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심지어 남한테 돈 줘가면서 누구 좀 죽여달라, 뭐 그런 얘기도 있대요. 아니, 돈으로 사람 죽이려 든다는 얘기죠. 돈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배금 사상, 돈을 숭배하는 사상이에요. 이게 결국 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개조해서 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할지가 참 쉽지 않아요. 배금사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학교나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사라져버린 것,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 만드는 교육을 포기한 지가 오래된 겁니다. 학교에서요, 아이들도 무한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때는 한 친구가 아파서 결석을 했다? 그러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는 노트를 그 친구 찾아가서 일부러 빌려주기도 하고요, 뺏겨서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빌려주는 거 꿈도 못 꿔요. 빌려달라 해도 빌려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제가 들었는데, 설마 해서 물어봤더니, 경쟁자가 될 만한 아이들의 공책을 몰래 훔쳐서 없애버리기까지 한다네요, 지금은요. 이게 무슨 친구고, 무슨 한반 학급 친구예요, 이게. 지금은 그런 세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도 좀 공부한다는 학교 아이들이 모인 클래스에서는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하다못해 영어를 가르치고, 특히 사회 선생님들이나 영어 선생님들이 잘 그래요. 하다 보면 관계된 사는 사람, 사람답게 사는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마련인데, 진도 나가다가 잠시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요, 바로 전화가 온대요. 수업 시간 중에 어느 녀석이 우리 선생님이 지금 수업 안 나가고요, 딴소리 하고 있어요, 집으로 전화를 하면 집에서 그 전화 받고 교장실로 바로 전화해가 교장 선생님이 어찌 댕기고 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학교예요, 이게? 모든 학교를 다 그러려는 건 아니지만, 학교가 이런 풍토로 가고 있으니 가장 점수 따기 훈련만 하고 있으니 학교도 안 되고 가정에서는 아이들 그런 인성 교육을 시킬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인성 교육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인성 교육이 사실은 신앙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완벽한 훌륭한 인성 교육이 될수 있는데요. 어떤 학교에도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허용 안 합니다. 심지어 미션 스쿨에서 하는 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 난리를 쳐대고 있으니 참 희한한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어떤 기관도요, 믿는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잘하거나 신앙 교육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믿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안 된다 그래요. 옛날 우스개로 쌍둥이도 뭐 세대차가 있다 그 소리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다른 민족이래요. 이민족이래요. 이민족이라는 게 뭡니까? 혹시 말이 통해도 생각이 전혀 달라요. 제가 영어 공부를 했는데, 대학 가서 미국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우리는 아마 나이가 비슷한, 그 당시에 피스코라고 있었는데요. 평화봉사단 단원으로 한국에 와서 우리들에게 그 실제 영어를 들려주던 사람. 우리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도 명색이 그 교수라고 오니까 우리가 교수 대접을 해주죠. 수업시간 중에 분필 하나 구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옆방 교실에 가서 분필 하나 해가지고요. 두 손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갸우뚱갸우뚱 그래요. 뭐 없냐? 그렇게 물어요. 아니요. 근데 그걸 왜두 손으로 들고 그러냐고요? 이게 이제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 가는 게 이런 거다. 이민족 가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 중에는 다 분필 한 개를 왜두 손으로든지 다 알아요. 근데 미국 사람, 미국에서 대학 교육까지 와서, 여기 와서 대학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다는 사람이요. 세상에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그래 하는 말이 그거, 영어는 뭐 높임말, 낮임말이 없으니까요. 우리말로 굳이 하면 무거우세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하고 아이들 세대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한답니다, 지금. 아이들이요, 쓰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욕인지를 전혀 모르고 쓰고 다녀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그말 자주 쓰길래 제가 그랬어요. 엄페야, 그거 욕이다. 아빠 이거 욕이에요? 그거 욕이다. 안 쓰면 좋겠다. 이러니까 안 쓰더라고요. 근데 욕인지 아닌지조차도 잘 몰라요. 더구나 요즘은 인터넷에서 이거 글을 빨리 쓰다 보니까 글들이 전부 주로 늘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보면 해독이 안 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어저께 신문에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세상에 아이들 쓰는 말에 케바케란 말이 있더라고요. 케바케. 뭐야? 밑에 설명해 놨는데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영어잖아요. 이걸 글자 따붙여 가지고 그냥 케바케래요. 웃긴다 이랬어요. 아니 아이들 이런 말을 많이 쓴대요. 버터페이스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저 영어로 버터페이스 이게 뭐야? 그래서 잘 봤더니 but her face 그녀의 얼굴 앞에 but가 붙었어요. 짐작컨대 그녀의 얼굴을 제외하고 이런 뜻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떠풀이를 보니까 얼굴만 빼고 다 괜찮은 여자라뇨. 그걸 버터페이스라고 그런다네요. 이거 10대 아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런 말의 어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용은 알아들어도 이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이런 게 우리 아이들인데 이런 말이 안 통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말이 통해야 될게 있어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도리니라. 이러는데 아이들이요?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캐캐묵은 소리하고 교회에서나 하는 소리지 밖에 나가보면 전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신앙을 잘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이상하게 돼버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런 예가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하고 그 다음 세대하고 확연히 구별이 돼요. 그럼 7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걸 본 사람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 말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을 잊었더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본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하나님 모르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죠.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렇게 되면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절에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고 15절에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장 멋지게 살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가나안 전쟁 초기에 여호수아가 인솔했던 그 백성들이 아마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준 듯한데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난 그 직후 세대부터 하나님 잊어버리고 외적들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또 역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대, 가장 암흑시대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그들이 경험한 것, 체험한 것, 그 은혜를 그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경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후대에 전하라. 아들에게 전하고 아들의 아들에게 전해라고 늘 당부하셨고 그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잘 안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당장 보세요. 위대한 시대를 열어갔던 여호수아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일에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 이어지는 사사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구원해 주셔요.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일곱, 여덟 번 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사사시대 말미에 엘리도 이 일에 실패했고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이 일에 실패합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놓았더니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된 거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일에 실패했음을 우린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도록 잘 이끌어가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공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 같아 보여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거는요, 그때뿐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부모가 기분 좋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해서 평생 그걸로 인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갔다고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공부 잘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요. 아, 좋죠. 그게 잘못이란 뜻은 아닙니다. 공부 잘해주면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가 더 중요한 신앙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은 채 온갖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잘 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아이들 잘 가르쳐 놓자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현 시점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를 간혹 합니다. 근데 그 말 맞아요. 아니, 오늘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시대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회생활 잘할 수 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든 정부든 심지어 우리 가까운 우리 이웃들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정부나 학교가 앞장서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정부나 국가가 교회를 뒤에서 밀어줄 때는요, 교회는 분명히 쇠퇴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말을 바꾸면요, 어렵고 힘들 때 그런 박해를 견뎌낼 때에 교회가 튼튼했고 올바른 바른 신앙인들이 자라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생활이나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이런 형편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할 때 이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겨내고 나가야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국가가 누군가가 도와준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너무 야단치고 선생님이 야단쳐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원망할 일이 아니고요. 문제는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내가 문제일 뿐이지 그걸 내가 이겨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나가야 된다고 그럴 때에 아끼지 말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혹시 돈이 들면요, 다른 데 아끼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일이라면 돈을 아끼지 말고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키워가야 하는데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 한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지니고 있는 신앙을 자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런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그런 우상들을 쉽게 섬기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음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재미가 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짐승을 잡아서 엄숙하게 제사드리고 이 절차 밟아 나가는 이런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섬기는 방법은요, 먹고 즐기고, 우리는 음란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에게서는요, 자기 신을 섬기는 아주 즐거운 축제죠.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건 음란이에요. 이런 거는 누가 억지로 잘 하라고 권하지 않아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상으로 건너가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음란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음란한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옛날에 비하면요, 오늘날 이 음란한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더 크게 유혹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곳에 접하는 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요? 인터넷요? 텔레비전요? 아이들 보는 만화책이나 영화나 부모들이 그거 다 막아낼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도 없고요, 휴대폰도 안 사주고요, 뭐, 없어요, 없어요. 그러지만 아이들은요, 어른들 몰래 접촉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접촉합니다. 못 막아냅니다.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공기가 완전히 오염된 공기하고, 공기가 오염된 거하고 비슷해요. 오염된 공기니까 숨안 쉬면 되나요? 오염된 공기라도 우리가 숨을 쉬어야만 하듯이 우리 아이들 주변에 이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길 비켜가기가 불가능합니다. 막을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오염된 공기를 마시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우리 아이들 건강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변 세상이 온통 음란한 문화로 도배가 돼 있다 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가는 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딸내미가 여기서 결혼을 했어요. 좀 일찍 갔어요. 26살에 갔으니까요. 우리 딸애가 결혼식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에요.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신부가 좀 어려 보이네요. 예, 26살이에요.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잘못 맞히실지 몰라요. 예상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 쳤어요? 우리 같으면 그 설령 그렇다 해도 못 물어볼 것 같은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봐요. 사고 쳤어요? 사고 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빨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빨리 해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음란한 사회가 돼서 남학생, 여학생 데이트하고 연애해도 같이 자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회의 흐름이고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이 사회의 풍토예요. 믿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풍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세태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아이들은 종종 우리에게 물어요.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그러면 안 돼? 이럴 때 부모들이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다른 애들이 다 그래도 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다른 애들이 그런다 해서 너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이걸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자체가요. 너희는 다 그렇게 살아도 난 그럴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일찍부터 그걸 심겨놔 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물들어 있는 이런 사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유혹해내는 중요한 사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건또 진화론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위험한 고비 중에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요. 학교에서 이런저런 거 배우다 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아이들이 인식을 해요. 이럴 때 부모들에게 한두 마디 툭툭 던지면서 물을 때요. 그때 야야 잘 모르겠다 마. 이렇게 넘어가면 얘들이 그때부터요. 아, 성경은 성경대로 뭐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고 학교는 학교대로 이러는데 그게 학교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참 고비입니다.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주든지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득이 잘안 되면 설득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가 한 번쯤 고비가 될 테고요. 중학교 한 1, 2학년 때가 또한번 고비가 와요. 부모님들 스스로 가르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보내서라도요. 이 고비를 한번 넘겨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진화론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 적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히 황금만능주의 그래서 그게 쏟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배우게 돼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서도 그런 것을 배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게 물들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야 성경 공부할래 오락할래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성경 공부 선택할 나이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잊지 못할 추억이 있어요. 여름에 아이들 성경학교 한다고 데리고 저 강가에 갔는데요. 요 예배당에서 10m 바깥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물놀이 하던군요. 여기요.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팍 틀어놓고 공부하고 있는데 도중에 제가 뭐 어지간히 마칠 때도 됐고 너무 덥고 해서 얘들아 공부 그만하고 물놀이 하러 갈까? 이랬더니 애들이요. 아니요, 계속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놀랬지만 뒤에 있던 선생님들이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벌써 십수년이 됐지만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세상에 어떻게 된 아이들이 여름에 물놀이 갈래? 하는데 아니요, 공부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지만 잘 가르치면 그게 되더라라는 걸 알아요. 토요일 오후에 밥 굶어가면서도요, 성경 공부합시다 가는 아이들 나오는 거 제가 봤어요. 밥 굶는 거는 저녁 먹으면 되고요, 내일 또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안 하면 할데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요, 학교 수업 마치고 성경 공부합시다 하는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 어떻게든지 잘, 할수 있을 때 이걸 가르쳐 놓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일찍 부모님들이 이런 걸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부모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실패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것이 부모가, 특히 엄마가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이 일을 계속해 왔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중요한 것은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애들이 대학을 가기 전에 언젠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가서 연애를 해가지고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아빠, 시험 칠 거지? 제가 묻더라고요. 저거 모르니까 당연히 시험 쳐야 되지. 제가 그래서요, 교회 다닌다, 그걸로 안 된다. 아빠가 물어보고 테스트 해보고 실력이 돼야 된다. 아, 저가 그렇게 물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니까요. 근데 난 내가 묻는 질문은 좀 어렵다는 거 알지? 우리 아들은 둘다 각오를 그리 했어요. 최근에 우리 딸내미가요, 저 오빠한테 정보를 하나 가르쳐 줬어요.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안 묻더라. 저 오빠한테 가르쳐 줬어요.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못을 박았어요. 안 물은 이유가 있다. 너가 4년 전에 연애 시작할 때 나한테 했던 얘기 있지. 둘이 만나서 아빠 선하는 성경 공부 읽고, 아빠 선은 설교 부지런히 들었고, 그놈이 설교를 부지런히 들으면서 저것만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 설교 한번 들어봐라. 참 괜찮더라. 그러면서 소개시켜줬다 하는 거 제가 다 들어 알아요. 4년 전에 연애 시작하면서 훗날 장인어른 될 사람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서 아 설교 좋다는 거 알아볼 정도 같으면 그 정도 같으면 시험 안 쳐도 되겠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 물어보고 시험 안 쳤어요. 근데 지금 연애하고 있는 고위의 오빠, 저 분명히 그랬어요. 가은은 몇년 동안 그거 다 했으니까 내가 안 물었지 뭐. 넌 데리고 오면 한번 해봐야지 뭐. 이랬더니 며칠 전에 와가지고요. 뭐라 그러냐면 둘이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데 그 여자가 별로 말 주변이 없나 봐. 조금 얘기하다 보면 말이 또 끊어져 버린대요. 할 얘기가 없대. 할 얘기가 없으면 우리 아들님이 뭐 하느냐 하면요. 저 아버지한테 들었던 설교 얘기를 하고 앉았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쭉 시리즈로 했던 설교 제목 아시나요? 우째 이런 일이. 이 아들내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툭 질문을 던진다네. 그래서 이 아가씨 가만 듣고 있다가, 알수 없죠. 근데 지가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반석을 쳤는데 왜 천국에 못 갔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젊은 애들이. 근데 우리 아들내미에서 그걸 이야기를 설렁설렁 해주면 이 아가씨가요, 와, 그렇게 된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런데네. 뭐 가끔씩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데 할 얘기 없어가 아빠 요새 이러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아, 이 아가씨도 별로 시험 안 쳐도 되겠구나. 왜요? 내가 물을 걸 지가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건요. 어릴 때에 이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나중에 내가 해가지고 누군가를 데려오면 우리 아빠는 분명히 시험 칠 거야. 이 생각이 어릴 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본인들도 열심히 듣는 거, 공부하는 거 이거 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코치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심심하면 지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럼 기억해 두세요. 부모의 신앙이 그냥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정말 지혜롭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의 교육의 주체는 부모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칠까 이 결정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분들이요. 그 부부가 아이들 초등학교 때 열심히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사실은 부모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부모가 역할 분담을 했어요. 국어, 영어는 내가 가르칠 테니까 수학, 과학은 당신이 가르쳐라. 그래서 부부가요, 따로 학원 등록을 했어요. 국어, 영어 학원 듣고 와가지고 배운 걸 자기 아들 가르치고요. 이 부인은 수학과학 학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그걸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치더라고요. 중고과정을 다 그렇게 했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점수 따는 거 가르치려고도 부모가 이렇게 애를 쓴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투자해야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압니다. 절대 신앙은 강요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너 교회 안 나가면 등록금 없다 라고 공갈 쳐도 그게 안 돼요, 사실은요. 부모를 보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대로 가는 거라고 보고, 그 믿음이 정말 소중하다고 인정하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신앙대로 참잘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시집 갈때다된 딸한테요, 이런 이런 사람 골라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늦어요. 시집 가기 직전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늦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에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저 대학 친구들 만날 일이 있으면 들어 같이 갔던 때가 들어 있어요. 그 우리 딸내미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 친구들 참 빵빵하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괜찮은 친구들이 집에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 끝에 우리 애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훗날 너희들이 결혼을 하겠지만, 결혼은 너희 둘이만 하는 게 아니다. 아빠한테 마지막 친구를 구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요. 애들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좋아서 연애를 하는데, 이쪽 부모하고 우리 아빠하고 친구가 될수 있을까 없을까를 맞춰 보았다는 얘기예요. 어릴 적에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 아빠하고 저쪽 아빠하고 친구가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나는 연애를 한다. 이런 게 이미 돼 있으니까. 우리 딸내미가 연애 딱한번 했어요. 저거 말로는 뭐 어제 아래가 5년째 되는 날인강. 그래서 결혼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착한 딸이죠. 근데 머릿속에 그 생각이 일찍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나이 들어가지고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친구 구해준다?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하고 친구하는지 저거 아는데요, 뭐. 어젠가 아들 녀석이 전화가 왔어요. 아, 아빠, 이거 차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왜? 뭐좀 수상해서 손 보러 갔더니 수리비가 100만 원 넘게 나온대요. 야, 원래 차 끌고 다니면 돈 많이 드는 거다. 뭐 너무 아까워 여기지 말고 쓸때 써야 된다. 그래 놨더니, 그것도 그건데 참, 또 뭐라 하냐면 차 수리하는 아저씨가 지 말로 내고, 안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요. 타협을 좀 하자는 거예요. 수리비가 100만 원인데 현찰로 갖고 오면 90만 원에 해줄 수 있다. 뭐 그랬나 봐요. 그러면 걔 입장에서 10만 원큰 돈이에요. 근데 야도 알만큼 아니까 왜 현찰로 갖다 주면 10만 원 깎아줄게 하느냐. 세금 관계죠? 본인도 다 알잖아요. 아빠 이거 어떡까? 전화가 왔어요. 야, 그런 것까지 질문할 건뭐 있냐? 네가 알아서 해라. 아빠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근데 아빠는 미안하다. 그만한 목돈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너왜 그러는지 알지? 야, 알죠? 알면 돈 버는 네가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은 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알아서 해라. 아까운데. 돈몇 푼에 신앙 양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좋다. 결정은 네가 해라. 그러고 끊었어요. 우리 아들 알아요. 돈 10만 원 때문에 이게 잘못 실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 10만 원 벌라고 현찰 갖다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왜요? 우리 아들 돈이 얼마나 밝은지 아세요? 얘가 치돈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아끼는지요. 말도 못하는 아이예요. 그러니 그 신만은 고민이 돼가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빠한테 말 하나마나 답은 뻔한데 그래도 아빠 한마디 해주라 이러고 전화해 오는 거예요. 나한테 물을 필요 없다. 네가 스스로 판단해보고 결정하면 되는 일이고 사람이 그만한 문제 가지고 꼴랑 그 돈 때문에 흔들렸어도 안 된다.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봐봐. 지금은 이게 10만 원이지만 나중에 내가 큰 돈이가 한 1000만 원쯤 되면 이거 100만 원이야. 돈이 커지면 그만큼 네가 더 번 거지. 뭘 그래. 많이 번 거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지. 답은 아주 간단한 거야. 크든 작든 돈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그러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어느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은 묻지도 않아요. 자연적으로 그게 지혜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이 중요한 원리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부모가 그걸 잘 못하겠으면 하다못해 교회 교육이라도 잘 받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런 걸 배울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보내야 되는 거죠. 요즘 아이들 집회 같은데 제가 한 번씩 유심히 봅니다만은 조금 안타까운 것이요. 옛날 우리들이 참석하던 그 집회에 비하면 말씀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요. 주로 무슨 행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찬양이 참 많아요. 성경 구절 몇 구절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많은 행사들이나 온갖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기초가 부실한 건물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맡아야 될 상황이 되길래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참 잘한다고 소문난 어느 전도사님한테 가서 주일학교 설교 어떡하냐고 물어봤더니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포켓몬스터 이름 다 외우시고요. 여러분, 포켓몬스터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 장난감 그 캐릭터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반 애기 귀신이에요. 저도 그 뭔지는 대강은 알아요. 일본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놔둔 거 그건데, 몬스터 가는 말이 괴물이란 뜻이거든요. 포켓몬스터 이름 다 외우시고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몇 개나 돼요? 하니까 150개쯤 된대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비슷하게 생겨먹은 거, 150개 이름을 제가 외워요. 제가요, 암기력이 시원찮았어요. 아이들 이름도 잘못 외우는 판에 그거 150개 이름을 언제 외우라고요? 제가 그말딱 듣고요, 나 그런 설교 안 해. 포기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요, 어른들에게 해야 될 설교.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든지 어른들에게 가르쳐야 할 걸, 이걸 아이들이 알아듣게 가르치면 될거 아니야? 그러고 아이들에게 어른 설교를 한 겁니다. 단,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놈들이요, 물놀이 그만 갈까 해도, 아니요, 계속해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일학기 때부터 정말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 자녀교육 대단하잖아요. 기러기 아빠. 다른 나라에 없는 걸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보내서 이 아이가 뭘 배우게 될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신앙이 가장 소중한 거다. 이거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겠지. 그런데 전 목사 경력보다가 학교 선생님 경력이 훨씬 더 길어요. 학교 선생은 부업이고요. 밤낮으로 성경 가르쳤어요.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부터 알고 있었단 얘기죠. 그렇다고 농대 선생님이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같이 열성적인 선생님도 잘 없었어요. 그래도 그것보다가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가르쳐 놓지 않으면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힘은 참 좋은데 핸들이 없는 거하고 비슷해요. 핸들은 없는데 밟으면 나가긴 잘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건 사고치기 딱 알맞은 차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5월 첫날,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싶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우리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뜻밖에도, 오늘 내일 연휴가 돼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 그렇고, 출장이 아니고, 출타를 많이 했네요. 그래, 여러분, 관계가 있든 없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익히고 알고,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물을 때 설명할 수 있을 실력을 갖추고, 그게 안 되면요 누군가에게 보내서라도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셔요. 예전에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 주일학교 아이들요, 걔들은 저한테서 한 9년 꼬박 공부를 배웠죠. 걔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들한테 가끔 어려운 질문을 해요. 근데 좀 묘한 게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물으면 어른들이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게 많아요.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기상천외한 답변을 아니 질문을 해대는지 좀 애로사항이 많을 때, 그때 그 교회 젊은 엄마 아빠들은요 항상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는 답변이 뭔지 아세요? 홍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목사님 찾아와서 참 질문 잘해요. 저는 또 희한한 게요, 아이들이 똥단지 같은 질문에 또 꾸역꾸역 답변 참 잘해요. 잘 데리고 놀아요. 옛날 그냥 막 추억 같긴 한데요, 여러분, 누구한테 보내서라도 궁금한 거는 해결을 시켜가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좀 잘해야 되는데요. 머리가 조금 굵어지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교회에 와서 고등학생 하나가 엄마 때문에 저한테 왔어요. 오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제가 못 이기겠죠, 뭐. 그래도 엄마가 가보라 그러니까 가야겠죠? 이러고 왔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지닌 아이들에게는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얘는 이미 받아들일 자세가 안돼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엎어놓은 그릇에 어떻게 물을 담겠어요? 이 고등학교 때만 돼도 이미 늦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말씀에 열심을 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고, 또 우리들은 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어쩌면 우리의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